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군가의 기쁨, 누군가의 슬픔이 됩니다. 누군가의 기쁨, 누군가의 슬픔이 됩니다.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기쁨이 누군가의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누군가 슬픔을 당하면 그건 또 다른 사람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한 사람이 잘 되면 다른 한 사람은 그잘 되는 것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만 어떤 자식으로 인해서는 기쁨을 얻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자랑도 있고 그 자식 앞에서는 참 보람도 느낍니다. 그런 어떤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 자식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이기에 그곳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쁨이 있는 사람과 슬픔이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땅히 여겼다는 원문의 의미는 기뻐하며 찬성했다는 겁니다.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그 신학을 세웁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가장 결정적 원인은 사울, 바울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바울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기뻤습니다. 마땅히 여겼다는 건 박수치는 겁니다. 저는 죽어 마땅하다, 기뻐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기쁨, 사울에게 그 기쁨의 일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그에게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아픔이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의 목회 평생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그는 스데반의 죽은 것으로 인해서 멍에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멍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9장을 가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너가 사울에게 안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펄쩍 뜁니다. 아니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십니까? 그 사람은 스데반을 죽인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안수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는 겁니다. 안수하라는 겁니다. 근데 안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사역자가 된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눈도 뜨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것을 받은 그 사울, 그 스데반에게 끝까지 따라다닌 멍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스데반을 죽인 자라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0절부터 22절. 그 눈이 뜬 다음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고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어떤 일이라는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은 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하더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스데반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고 있냐면 저가 스데반 죽인 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라는 겁니다. 저가 우리를 다시 한번 끌고 감옥에 가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로서 스데반 죽일 때 기뻐했습니다. 박수쳤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고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장애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의 조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멸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9장 22절 보세요. 이 말씀 같이 있습니다. 9장 22절. 사도행전 9장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당혹하게 하니라. 오히려 지금 자신에게 돌 던지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목회 장애물이 되는데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힘을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겁니다. 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왜 기쁘고 좋았습니까? 죄를 진 겁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죄 질 때 좋은 겁니다. 많이 얻었고 빼앗았고 누렸고 뭐 뭐든지 했습니다. 죄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께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열매, 죄의 고통 반드시 당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당하게 됐습니다. 그걸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죄의 열매로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고통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한 인간이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가는 이 길을 꼭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다윗의 신앙이 물맷돌로 골리앗 죽인 것을 큰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죽인 건 성경에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광야에 나가서 짐승처럼 머리 풀며 울 때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가 밧세바 간음을 했습니다. 우리의 장군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죄 졌다는 겁니다. 넌 그의 죄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골육상쟁을 합니다. 압살롬에서 쫓겨나갑니다. 광야에 나가서 머리 풀고 짐승처럼 울어 제낍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는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시는 그 고통과 눈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체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걸로 다윗이 힘내며 사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웃을 일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웃는 것으로 영원히 웃을 수 없습니다. 슬퍼하는 것으로 영원히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종착점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이 빠른 세상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늘나라와 그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주어지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게 1장 후반절 보세요. 1장 후반절, 8장 1절 후반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박해는 로마의 박해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 박해를 뭐 죽이고 뭐 감옥에 가뒀다니까 뭐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산헤드린 유대인들은 사형 판결 권한이 없습니다. 가장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엑스커뮤니케이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분립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고립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신자들은, 당시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교의 일파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우린 유대교 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할례도 행하고 율법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다는 말씀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 다 흩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뒤로 가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흩어진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분명히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느 파 사람입니까? 헬라파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에게, 헬라파 사람들은 분명히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8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8장 1절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장례식은 그야말로 풀 서비스입니다. 풀 서비스인데,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는 것은 장례식을 절차대로 율법대로 다 치루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생각할 때, 제 생각에는 사도행전 전체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 언어를 쓰는 어떤 사회적 직분과 직책을 갖고 있는 높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입니다. 공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될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아마도 유대파 사람들도 일부 귀한 사람들, 명망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게 그들이 누구의 장례를 치러줬습니까? 스데반의 장례를 치러줬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쫓겨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헬라파 사람일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 왜 쫓겨나갔는가? 다시 한번 우리 봅니다. 7장 52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52절. 왜 쫓겨나갔는가?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7장 5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느니. 그래서 의인은 단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헬라파 예수 믿는 자가 유대인으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의인이 오실 것이라고 한, 여기서 의인은 단수 명사인데 죄가 없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의미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리라 예언한 예언자들을 죽였고, 막상 그 의인이 왔는데 그 인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 인이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왜 하나님이 되시냐면, 그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의인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지금 그 스데반 죽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박해가 왔는가 합니다. 왜 교회가 흩어졌는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6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 전에는 교회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사건이 나기 전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찾지는 않겠지만 6장 전반부를 보면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허다한 제자가 왔고 심지어 누가 믿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초대교회, 그 6장에 나온 초대교회는 교인들에게도 기쁨의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5장까지 그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교회가 힘들었지만 6장에 와서 자신들을 박해하던 제사장마저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도들에게도 교회는 기쁨이었습니다.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안정적인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것 같지만 우리 눈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결코 기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우리들이 쇼핑을 합니다. 구매를 하는데 구매의 네 가지 패턴인데 행복 지수가 나옵니다. 제일 행복이 높은 지수가 구매가 뭐냐면 생존 구매입니다. 생존 구매라는 것은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한 끼를 때울 수 있고 이것이 있어야 내가 옷을 입을 수 있고 이것이 있어야 내가 어디 갈 수 있고 이것이 있어야 내가 정말로 가까스럽게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것을 채우는 것을 생존 구매라고 합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배가 고플 때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정말로 저것이 있어야 어디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행복 지수가 약간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활 구매라고 말합니다. 생활 구매는 뭐냐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은 겁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낡았습니다. 자주 고장납니다. 약간은 부족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새 것, 그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주어질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그 감도는 처음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행복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구매인데 과소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미 좋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갖고 있는데 그걸 하나 더 갖고 싶은 겁니다. 이건 과소비입니다. 필요 없는 건데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언제 행복하냐면 살 때 행복합니다. 가질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기간이 며칠은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구매가 있습니다. 소비 중독입니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러나 내 능력 이상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빚도 줄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언제 행복하냐면 살 때, 사는 순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살 때 뇌신경이 그 도파민을 분비한다고 말합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는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강하고 높고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강하고 높고 많은 것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강한 것에서 약해지고 내려오면 행복이 있습니다. 높은 것입니다. 높은 것이 있지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높은 곳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 높은 곳에 내려와 보면 그 낮은 곳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가 많은 것 좋은 것 같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은 것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진 곳에 가보면 거기에 나름대로 행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겐 그런 것이 주어지냐면 세상 사람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많은 것에서 적은 것으로 풍성한 데서 부족한 곳으로 가면 세상은 못 산다고 난리칩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주신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이 깊어질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 대한 질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이미 교회가 강해졌다는 겁니다. 높아졌다는 겁니다. 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이지만 강해진 겁니다. 높아진 겁니다. 풍성해진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죽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당시의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교인들에게 하는 설교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눈물과 슬픔과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제가 중요하게 읽은 구절은 8장 1절 후반절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봤을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옵니다. 1장 6절에 나옵니다. 제가 먼저 1장 7절에 나오죠. 6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언제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자유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까?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이루실 겁니까? 언제 이루실 겁니까? 언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합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와 민족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장 8절. 여기에 우리가 읽은 8장 1절의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1장 8절 제가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해석하냐면 너희 성령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 전파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중요한 이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말씀으로 듣냐면 어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입니다. 온 유대입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제사장과 지주들과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의 그 지도층이 살던 곳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근데 우리 기억하겠지만 유대 갈릴리 땅, 유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원망하던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키우는 양, 그들이 키우던 농사, 누가 주인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조롱했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을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갈등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눈물과 고통과 시련의 장소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과 권능을 입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나오죠.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서 어떻게 당신 유대인 남자가 이걸 지나갑니까? 우린 서로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우린 예배드리는 것도 다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가는 겁니다. 그저 복음 들고 땅끝 가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과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땅끝까지입니다. 땅끝은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 땅에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이방 땅 가면 그들이 받는 대접은 거의 명약관하였습니다. 멸시 받고 천대 받고 구박 받는 겁니다. 입장이 100% 다른 곳이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너희들이 복음 들고 가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복음 들고 어떤 지역 가고 지역 가고 지역 가서 하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가고 유대를 가고 사마리아 땅을 가고 땅끝까지 가는 것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무엇 하나 편할 것이 없고 무엇 하나 좋을 것이 없고 무엇 하나 우리에게 힘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다시 8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시 8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8장으로 가보시면 4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외형적으로는 복음의 말씀 전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아까 9장에서 볼 때 저가 스데반을 죽인 자가 아니냐 저가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아니냐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힘을 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것, 힘든 것, 안타까운 것 피하려고 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주여 이 십자가 내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피하는 거 정말로 좋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이 힘을 내서 설교했다고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 길도 있는 겁니다. 피하는 것도 은혜지만 피하지 않냐고 막상 닥치더라도 사도 바울이 9장 그 내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힘을 내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갈 때 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왜 권능이 함께 하시는가? 물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처럼 주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피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설령 피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겪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이런 신앙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